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AI 기술이 우리들의 실생활에서 더 가깝게 사용되어지면서 요 근래 뉴스에서 자주 듣고 보게 되는 문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작년 11월 미국에서 이 오래된 사전 출판사인 이 메리엄 웹스터는 올해의 단어로 진짜의, 실제의 뜻을 가진 authentic이라는 단어를 선정했습니다. 원래 많이 검색되는 단어이지만 전례 없이 많은 수준으로, 높은 수준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검색되었다고 합니다. 이 단어에 대한 검색이 많아진 이유는 진정성의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객관적 사실과 진실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탈진실 시대의 양상이 반영된 결과라고 메리엄 웹스터 편집장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실성의 위기라고 말할 만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서 진짜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이 많이 위협받고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와 가짜가 교회 안에 섞여 있던 것은 오래된 일이지만 탈기독교 시대 이후로는 진짜와 가짜의 구분이 어려워지는 것을 넘어서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인가 하는 그 경계에 대한 감각마저 무너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는 물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한 관리의 집에 도착한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은 관리의 딸의 장례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유대 풍습은 죽은 사람을 속히 장사 지내기 때문에 적어도 24시간 안에 장례 절차를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미 장례는 진행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소녀의 장례식을 위해서 피리 부는 자들이 와 있었고 떠드는 자들이 와 있었습니다. 여기서 떠드는 자들은 곡하는 자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장례식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더욱이 마가복음에 따르면 이 소녀가 12살이라고 했으니 어린 자녀의 장례식 분위기는 아마 침울을 넘어서 비통하고 원통하기까지 했을 거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의 이 선포에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반응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그들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는 겉으로는 다르게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마음 안에서는 그들과 비슷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만 이 명목상 그리스도인, almost Christian 또는 Sunday Christian, 그러니까 진짜가 아닌 가짜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세 번 사용되었습니다. 처음 사용되어진 것은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람들은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과 닮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아, 이들은 그리스도와 같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인격과 그 인격을 나타내는 방식이 예수의 제자로서 불릴만 했다고 인정해 준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면 그들이 보았던 예수님이 생각나거나 그들이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선명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용되어진 곳은 사도행전 26장 28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아그리빠에게 나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거리낌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구나 하고 아그리빠는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사용되어진 곳은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워했고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따른 세상에서 받아야 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오히려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에게 당연한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그 이름의 가치를 더 높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이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름이라고 당당하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받았던 그 칭찬으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이 보여주었던 상황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드러냈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 이름이 주는 가치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철학자이자 사상가이자 기독교 신학자인 프랜시스 쉐퍼는 그의 한 설교에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도록 하는 위협들이 있는데 세상이 주창하는 사상이나 세상이 만들어내는 환경들은 핵심적인 위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핵심적인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바로 그들 가운데 그들 자신들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쉐퍼는 또한 이성으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에서 교회를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루어진 소수의 그룹, 다른 한 그룹은 기독교 문화에 대한 기억에 의존해서 살아갈 뿐 실제로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개인적 안락과 풍요에만 빠져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이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가 심히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떠드는 자들은 곡소리를 내는 사람들인데 피리 부는 사람들이 피리의 전문가인 것처럼 곡소리를 내는 이들도 곡소리를 내는 일의 전문가였죠. 그들은 아마 장례식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너희들이 장례식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하여도 죽음에 있어서는 내가 전문가야 라고 말씀하시는 듯 보입니다. 죽음이라는 인간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그리고 제대로 알 수 없는 이 문제는 예수님만이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죽음을 알고 나는 죽음을 정복했고 나는 죽음을 이겼어. 그럼 내가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선포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했죠. 24절입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비웃음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의미겠습니까? 너가 알면 얼마나 잘 알아. 우리가 더 잘 알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죽었는데 잔다니. 우리가 죽은 사람과 자고 있는 사람도 구분 못하겠니? 우리 장례 전문가야. 아, 정말 할 말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마치 피리 부는 사람들, 그리고 곡하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을 때가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들처럼 예수님 앞에서 비웃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비웃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쩌면 예수님을 향한 더 큰 비웃음의 반응이 되지 않겠습니까? 조종민 목사님은 교회 속 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 제목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은 누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반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이라면 하시지 않았을 일을 해서 예수님을 오해하게 하고 심지어 교회를 외면하게 해서 사람들을 구원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자야말로 반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피리 부는 사람들과 곡하는 사람들은 장례를 위해 고용되어진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고용되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용은 보수가 있고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수를 받으려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어떤 대가를 받으려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고용된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무엇인가 잘하여서 무엇인가 우리가 대단하여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의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되어진 그들과 우리는 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고용되어진 사람처럼 하나님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로 주고받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아, 예배 한번 참석하지 뭐, 기도 한번 하지 뭐, 성경 한번 읽지 뭐, 이웃에게 밥 한번 사지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나 거하게 해주시겠지. 물론 저희 이 표현이 지나친 표현일 수도 있고 우리 중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반두르에는 하나님의 두 나라 국민으로 살아가기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미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교회 가는 일을 마치 주유소에 들르는 일에 비유하거나 경기 중에 작전 시간을 갖는 것에 비유한다고 지적합니다. 일주일 동안 많은 스트레스로 지친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주를 위해 에너지를 가득 채우고 재충전할 목적으로 주일에 교회 온다는 것입니다. 또 작전 시간처럼 팀의 모든 선수가 재정비하고 다시 흩어져서 다음 일주일 동안 상대와 맞설 준비를 하기 위해 모인다는 것입니다. 반두르에는 이 비유가 불충분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가는 일을 인간 중심적 사건으로 묘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에 가는 일은 나 자신이나 심지어 우리를 1차적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1차적 목적으로 해야 한다. 교회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고용되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 가지 않습니다. 종교라는 것이 인간이 평안을 얻고 쉼을 얻는 것을 1차적 목표로 하겠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주일에 교회 가는 1차적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평안과 쉼은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고용되어진 종교 전문가가 아니라 부르심 받은 예수의 제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능숙함보다 진실함이 요구되어집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은 능숙함은 있겠지만 진실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은 능숙하지는 못하더라도 진실함이 있습니다. 피리 부는 자들 그리고 곡하는 자들은 장례식에 아주 능숙한 자들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피리를 불어야 하는지, 여기에서는 어떤 곡이 좋은지, 여기에서는 어떻게 연주를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곡하는 자들도 그들의 울음소리로 이곳이 장례식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하기에 장례가 진행되는 동안 어디에서 크게 울고 어디에서는 작게 울어야 하는지 능숙하게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장례식에 진심이 아닙니다. 장례를 치르는 가족에도 진심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를 살린다는 예수님 말씀에도 진심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일을 하다가 만난 한 명의 사람일 뿐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그들에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생명의 주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능숙함만 있고 진실함이 없다면 그 고백이 진심이 담긴 고백이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예배를 능숙하게 드립니다. 예배 순서에 맞춰서 일어나기도 하고 앉기도 합니다. 찬양도 잘합니다. 순서를 잘 알기 때문에 다음에 무엇을 할지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 각 권의 위치를 알기 때문에 성경을 찾아서 펴는 것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설교 시간이 조금 길 때도 있지만 그래도 별 어려움 없이 잘 지나갑니다. 예배에 능숙합니다. 그러나 능숙하게 드리는 예배와 진실하게 드리는 예배는 다릅니다. 삶에서는 어떠합니까? 교회 사람을 만날 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너무 차이 나지 않게 조금만 주의해서 말하고 행동합니다. 교회 다니는 거 너무 티내지 말고 적당히 적절하게 말하면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서로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티를 너무 내면 서로 불편하기 때문에 소위 지혜롭게 행동하여서 다른 이들과의 관계도 능숙하게 해내곤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러지 못하면 종교적으로 능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있어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아닐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그럴싸하게 아멘하고 매너에 맞게 행동하면 그리스도인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피리 부는 자들, 곡을 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우는 것과 실상 다르지 않습니다. 반드루에는 예수 믿지 않더라도 종교적 열의가 대단한 사람이 많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하는 예배는 아무리 진지하고 간절하더라도 결국 거짓되고 무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고, 오직 그런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고 천국의 예배를 자신의 삶에서 드릴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믿는 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고 천국의 예배를 이곳에서 드릴 수 있으며 예수님의 말씀에 비웃음이 아니라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것이 잘 되지 않을까?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까? 예수님은 관리의 집에 도착하셔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자들을 내보내신 후에 소녀를 살리셨습니다. 25절입니다.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예수님은 예수님께 반대하는 무리들을 내보내신 후에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조용해야만 소녀를 살리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러했다면 그 앞절에 사람들 한가운데서 12회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의 병을 고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이 무리를 밖으로 내보내신 이유가 그들의 목적이 예수님의 목적과 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소녀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들은 소녀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는 또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뜻도 모르고 능력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내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나는 예수라는 이와 생각이 달라. 그는 잔다고 하는데 나는 그 소녀가 죽었다고 생각해. 그 예수라는 사람의 말은 터무니없는 말이야. 그 결과 예수님께 반대함으로 비웃었던 이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에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다른 목적을 가진 이들은, 그리고 예수님의 뜻에 반대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녀의 집에 도착하셔서 거기에 있는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러가라.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은 그 무리를 모시고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이 소녀의 죽음을 장사 지내기 위해 왔지만 나는 이 소녀의 생명을 다시 불어넣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목적과 내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길과 내 길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께 반대되는 것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비웃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께 반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카이 아이들만 목사님이 쓰신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에 보면 한 성도님으로부터 이 목사님께 편지가 왔는데 자신을 이 교인 등록 명부에서 빼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아, 제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떠난다는 편지를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성도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로 횡설수설하다가 마침내 그가 떠나려는 핵심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은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고 합니다. 그 성도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제 삶을 뒤흔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을 뒤흔든다? 그거야말로 내 소명이다. 그렇습니다. 설교는 성도의 삶을 뒤흔들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설교는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데 방해되는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러가라. 우리 안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러가라.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러가라. 우리 안에 주님보다 커진 모든 것들은 물러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러가야 할 가장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살아서 주님보다 커진 주님의 자리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나 자신이 그 자리에서 물러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곧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러가라의 의미입니다. 물러가라. 우리의 삶을 뒤흔드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뒤흔들려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영혼이 뒤흔들려야 합니다. 찬양을 할 때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심령이 뒤흔들려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 나의 삶이 뒤흔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전부를 뒤흔들어야 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일주일에 적어도 한 편의 설교를 듣지만 왜 우리의 삶이 뒤흔들리지가 않을까 하는 왜 뒤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고 저는 이 질문 앞에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성도님들에게 먼저 있지 않고 목사인 저에게 먼저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삶에서 말씀을 제대로 살아냈다면 말씀의 빛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갔다면 다른 길을 쳐다보지 않고 예수님만 보고 걸어갔다면 성도님들이 말씀에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었을 텐데 저의 설교와 저의 삶의 차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마음이 어려우셨을까.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선배 목사님들이 그 교회 목사님과 리더들을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논의에서 나온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서 더 이상 이야기를 이어가지 못하겠다고 내 교회 내가 결정하겠다면서 문을 박차고 나가셨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던 것 중에 하나는 교회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목사님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계속 품고 계셨다면 삶이 어떠하셨겠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것이라 늘 설교하면서 삶이 그러지 않았다면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목사의 소유입니까? 어떻게 교회가 자기 것이라고 아무 부끄럼 없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을 향해 그 안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들, 소유욕, 탐심, 정욕들을 물리치라면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저도 제때 반응하지 못하면 그리고 제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면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제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향해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버리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으면 저는 사건 목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한들 저의 변하지 않는 삶 때문에 성도님들이 설교를 들으려고 애를 쓰셔도 잘 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의 미천한 사역의 경험에서 제가 배운 것들 중에 하나는 목사가 변하면 성도도 변한다입니다. 목사가 진짜로 변하면 성도도 진짜로 변하고 목사가 가짜로 변하면 성도도 가짜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제 변해야 합니다. 가짜에서 진짜로 변해야 합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더 이상 머무르지 말고 변해야 합니다. 진짜인 척 하지 말고 진짜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진실하게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짜라면 물러가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비웃음이 아니라 네 주님 정말 제 안에 버려야 할 것이 많습니다. 주님 그것들을 버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진짜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많은 것들을 향해 물러가라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종하셔서 내려놓으시고 버리시고 포기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이제는 나는 죽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사신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게 하시고 진리 위에 내 삶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주님의 순결한 신부 진실한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두 손에는 주를 담는 섬김이
두 손에는 주
믿습니다라고 우리 주님 이름으로 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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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의 성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셨소서. 주의 성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셨소서. 주여, 오늘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오늘은 주의 목적이 없다고 살아가게 하시며 주의 뜻을 따라가 길도록 인도하며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를 원하고 주님이 주신 진리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진짜인 척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실한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 물러가라 라는 주님의 선포에 진심으로 반응하여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자랑을 버리고 나의 정욕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